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최진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3년간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어 분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10년 정도 사역하다 오다 보니까 옷이 정장이 한 벌도 없었습니다. 오자말자 동서 형님이 한 벌 사주셔서 입고 왔는데 넥타이는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오면 넥타이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캐나다를 유학 갔는데요. 2년 반, 3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안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4대1로 밀려가지고 캐나다에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뭐라고 하든 열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캐나다는 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캐나다는 저를 상당히 차분하게 만드는 곳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아내가 캐나다 가기 전에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 제 뒷바라지 해주고 제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고 한 번도 시비도 안 걸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아내를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제 미래하고 인생하고 아이들과 아내의 미래하고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보 같다고요? 저도 경상도 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남자입니다. 남자라서 10년, 15년 제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날 서울의 숭실교회에서 청년부 집회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교회에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그 두 분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상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요즘 다 마약 중독자들이고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착란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들이고 홈리스들이고 냄새나고 예의 없고 가정을 다 깨뜨렸던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부자이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권력 있는 분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제 친구일 때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기꺼이 소개도 하고 싶고 했는데 요즘에 제 친구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냥 별로 인생 밑바닥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서바이벌이라 그러죠. 그냥 생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친구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은혜의 집에 식사를 하시고 세 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담배를 피시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은혜의 집 앞에 제가 노 스모킹 이렇게 붙여놨는데 편안하게 저렇게 담배를 피시고 담배 연기를 은혜의 집으로 보내고 계신 중입니다. 그 다음 사연 하나 보실까요? 은혜의 집 사역 내용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샌드위치를 나누어 드리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냐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3년 동안 그때는 청년 예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52주 곱하기 3 거의 150번 동안 설교를 했던 곳인데도 너무 낯설고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집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 뜨겁게 뭐 열정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길바닥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내와 제가 다음 사역지를 구할 때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 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오는데 우리가 가기로 그런 결정을 하고 목회 임지를 찾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한텀 하고 쉴 때 은혜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에서 연락이 오니까 이것도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아내하고 그럼 가자 하고 이제 은혜의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은혜의 집을 가기로 하고 그런 거리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홈페이지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열정도 있으시고 비전도 있으시고 뭐 계획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은혜의 집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너 가서 많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 소리 지르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거기 가서 있어라 친구가 되라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집에 가서는 대부분 제가 하는 일들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친구가 그냥 옆에 있어줘요. 들어줘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보니까 나름대로 이전에 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샌드위치를 보니까 제가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 샌드위치가. 그 햄이 들어가는 게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제 샌드위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샌드위치 아니면 내 딸에게 줘도 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해서 아내랑 결정을 했어요. 이번 달하고 재정이 없어서 어느 집 문을 닫더라도 최대한 맛있게 음식의 질을 올려서 인간답게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하고 음식의 질을 높였어요. 음식의 질을 높이고 은혜 집에 가보니까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칙칙하게 있어서 저 페인트도 하자. 예쁘게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음식의 질도 높이고 또 은혜 집에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한 누구도 무시를 하지 않도록 제가 잘 독려하고 격려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은혜 집에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지만 때로 이 자원봉사자들은 다 한국인이고 오시는 분들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화장실 뒤로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때는 그러면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조용히 모시고 화장실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분들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수님 대하듯이 좀 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해서 이제 은혜의 집에 오면 정말로 예의 바르게 힘을 다해서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건축일을 하세요. 건축일을 하시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리타이어 하셨습니다만 새벽에 5시 반, 6시에 가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철칙은 아버님이 출근하시면 자식이 일어나서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저희가 나이가 뭐 4살, 5살 이렇게 어려도 자면은 아버님이 발로 이렇게 툭툭툭 쳐요. 머리를 차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뭐 아무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식사하시고 가시면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 자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밤이 돼서 저녁에 아버님이 오시면 반드시 아버님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조금만 어디 나가서 인사를 못 드리면 난리가 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밤 9시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어딜 그렇게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 9시 대학교 3학년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 어르신 밑에 이렇게 쭉 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 나가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 있죠. 아니 새벽 기도 어려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만 뜨면 그냥 5시쯤 이렇게 되니까 새벽 기도 어려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공부권은 짧으십니다만은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들어오고 나오고 뭐 집안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을 한번 쫙 훑으시면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아버님 갑자기 기가 가리고 싶지 모르겠는데 잔소리가 너무 많으세요. 잔소리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정말로 똑똑하십니다. 다 압니다. 교회 생리 다 알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장로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고 뭐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 다 아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잔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다 아니까 그러신 거죠. 제가 그분 그 어르신 밑에 이렇게 좀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 잔소리를 하셔도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움직이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저도 다 아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밴쿠버에 가서도 처음에 5년은 제가 말입니다. 새벽 기도 혼자 거의 4, 5년을 했어요. 제가 혼자. 어떤 데 성도 한 분, 두 분, 제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휴가 없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내 혼자 뭘 한답시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뼈 빠지게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말입니다. 제가 현재 항상 저 제일 뒤에 앉아서 기도를 쫙 새벽 기도 계속 나오면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어느 분이 안 오셨는지 어느 목사님이 빠지셨는지 이렇게 쫙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은혜 집에 사역을 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싹 뺏어가 버리신 거 있죠. 아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혜 집 앞에서 너 마약하니까 안 돼 집에 가. 너 담배 피지 너 안 돼. 너 술 마지 안 돼. 이렇게 자꾸 하면 사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집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그냥 싹 뺏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아, 인생이 편해지고 목회도 편해지고 어떤 사람이 들었던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더라고요. 그 은혜의 집은 제가 막 열심히 막 내가 결단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능력을 이렇게 싹 뺏어가시니까 은혜의 집에서는 그냥 뭐 예배 시간에 떠들으셔도 되고 전화를 받으셔도 되고 문을 열고 저한테 막 얘기를 걸고 가시는 분들 그래도 그냥 제가 대체로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 듣지 않습니다. 뒷문은 계속 닫혔다 열렸다 하기도 하고요. 전화벨은 뭐 계속 울리죠. 뭐 설교를 좀 할랍시면 이쪽 저쪽 가서 뭐 의자 다 움직이시고 앉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요즘은 그분들이 설교 말씀을 꽤 잘 들으시는 편이에요. 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집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27평 식당가게 같아서 27평 좀 되나요?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가운데서 지금 설교하시는 분은 85살 된 장로님이십니다. 85살 된 장로님이신데 경북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을 하시다가 토론토 지역에 교환 교수로 가셨다가 밴쿠버에 자리를 잡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헌금을 하시고 가셔요. 저분은 복음의 경주자인데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은혜의 집 식구들을 진심으로 참 사랑하고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은혜의 집 한 15년 섬기신 거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전화만 하면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사를 계속 나눠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요. 저기 가운데 계신 분 등이 나오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저하고 성격이 참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습니다. 요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다른 봉사자들은 다 한 번만 나오시는데 저분은 두 번 나오십니다. 두 번 나오셔서 저하고 부딪히면서 그분은 그분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저는 저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분을 참 사랑합니다. 그 일도 제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다른 가운데서 제가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처음에 속이 상하면 좀 참아요. 그리고 또 속이 상하면 또 좀 참아요. 한 세 번, 네 번 참다가 그 다음 빡 막 소리치고 그 다음 끝이에요.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국 땅에 가서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참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참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참다가 폭발을 하니까 관계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 참습니다. 저분이 오셔서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서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저는 제 원하는 대로 좀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소합니다. 커피에 설탕을 얼마만큼 태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심각하게 싸워요. 이분은 그 홈리스 분들이 오시면 수거 이제 포이즌 설탕은 독이야 뭐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이분들이 설탕을 못 태워 드시게 하세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홈리스 분들이 병원에 오신 게 아니고 식당에 오신 건데 이거 지금 은혜의 집을 병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시는 건 괜찮은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설탕 하나만 떨면서 주면 그 길을 가셔가지고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일 어떻게 지구가 종말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와가려는 걸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달게 태워도 되고 싱겁게 태워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싱겁게 태워주시는 거 좋은데 남이 달게 태우는 것까지도 그렇게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좀 부딪히고 있는데 여전히 두 번씩 나오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수요일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옷을 나눠줍니다. 옷을 나눠주고 남은 음식들 이제 통조림 같은 음식들을 나누어주고 커피숍 비슷하게 한쪽에는 저희가 옷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한쪽에는 이제 커피를 나누어주는데 이쪽 그 옷들이 대체로 밴쿠버에 오신 좀 재정이 되신 유학생 마음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가 많이 많습니다. 고급 브랜드도 많고 좋은 옷도 많고 우리 한국 분들이 옷을 잘 입으시잖아요. 잘 버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집에 좋은 옷들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쇼핑할 권리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쇼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권리도 있고 쇼핑을 좀 하고 문화를 누릴 권리도 있고 아름다운 미, 음악, 예술을 좀 누릴 권리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는 정말로 춥고 옷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옷을 빨 데가 없으니까 한번 입으면 며칠 그걸 한 2, 3주 있다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겨울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라인을 주는 사이 계속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옷을 굴러가고 계신 중입니다. 다음 다음요? 네. 반은 커피를 마시고 반은 이제 옷을 가져가십니다. 다음요? 네. 그 다음요? 네. 다음요? 네. 다음. 네. 계속요? 한 번 더 넘어가시고요. 이분은 D라는 분이신데 작년 가을쯤에 재작년 가을쯤인가요?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이제 저분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죄를 만들어서 큰 폭포 밑에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 폭포수 밑에 죄를 뿌려달라고 했는데 사편이 안 돼서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재를 뿌리고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예배를 드렸는데 원래는 그런 데 가서 재를 뿌리면 안 되는데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재를 뿌리고 그 다음부터 한 3, 4개월 술에 빠져서 계속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다행히 요즘 은혜의 집에 예배에 잘 나오고 계신데 저분은 유대인 배경입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런 배경으로 살았는데 은혜의 집에 잘 나오고 있는데 술만 취하면 제한테 와서 술주정을 늘 합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 술주정을 받아본 경력이 워낙 많아서 저분 술주정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저한테 꼭 뽀뽀도 해주고 자꾸 안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은혜의 집에 계속 열심히 나와주시니까 감사하고 요즘 술은 술을 좀 덜 마시시니까 열심히 감사하고 다음 한번 해보시고요. 은혜의 집에 자원봉사자 화요 봉사자 팀이신데 저보다 은혜의 집을 훨씬 오래 섬기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은혜의 집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저보다 신실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3주 전에는 저희가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저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행복하니까 좀 있다가 우리를 좀 흩어서 다른 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제게 오긴 왔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P라는 분이신데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발음 틀렸다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 2층에 사시는데 하수구 처리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저분의 그 변기 물로 제가 세례를 가끔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P라는 분이신데 제가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저분을 모시고 뒤로 또 화장실 뒤로 가서 지적해주는 거 다 좋은데 예배 좀 마치고 해줄 수 없겠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또 일어나가지고 설교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감정에 기복이 좀 있습니다. 우울증이 좀 있으시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문제도 좀 있으시고 C형 간염 문제도 좀 있으신데 은혜의 집을 오시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항상 먼저 읽으십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그 앞에 있는 분하고 꼭 신앙적인 논쟁을 해가지고 그분이 다음 주에 은혜의 집 안 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돕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분의 신앙이 좀 덜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늘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또 주변에는 그 안식교 이단들이 상당히 득세를 합니다. 득세를 해서 저분한테도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분들이 영어를 하도 잘하시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그쪽에 영향이 많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와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 뭘 어때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하고 막 침튀기게 싸웁니다. 막 싸우고 위에 물이나 잘 내려라 그러시고 제가 막 하고 우리가 서로 안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 다음날 오면 또 사랑하고 한번 부딪히기도 하고 또 헤어지고 제가 저분도 저를 많이 안아주시고 뽀뽀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할 말 서로 하고 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의 집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 서로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참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다 보면 언젠가는 분노하고 폭발하기 마련이고 폭발하면 그냥 관계가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이 저를 얼마나 열심히 훈련시켜주는지 제가 성질 안 내고 또막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제가 집에서 10대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뚜껑이 열려도 제가 편하게 설명합니다. 저희 막내는 10대도 아닌데 벌써 나이가 이제 11살 정도 되는데 사춘기를 11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아이를 키울 때도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이상하게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분들이 저를 너무 잘 훈련을 시켜주니까 10대 아이 좀 이따 남자 둘이 그 저희가 셋입니다. 셋인데 키울 준비가 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 매일 웃으면서 싸우면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분들에게 선물을 뭘로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의자 밑에 맥도날드 상품권을 붙여드리기로 했습니다. 33개를 사서 의자 밑에 33개를 붙이고 예배 마치고 니트를 더듬어 봐라 그랬더니 뭐 그래서 밑을 더듬으면 저기 선물이 있다 했더니 저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은혜의 집에는 우리가 말하는 인디안 이제 틀린 용어인데요. First Nation이라 그래요. 네이티브즈라기도 하는데 원주민들이 꽤 많이 옵니다. 원주민들이 오는데 저희 두 분이 같이 사시는 분인데 상품권을 들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D라는 분이신데 은혜의 집에서 한 벌 빼입으셨습니다. 빼입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저분은 예배 때 두 번째로 늘 일찍 오시는 분이에요. 좀 이따가 첫 번째로 오신 분을 보여줄 텐데 저분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떠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꼭 일찍 오시면 제가 갓 내린 커피를 한 잔 대접해요. 대접을 하면 두세 잔을 드시고 있다가 에너지 올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세요. 근데 가끔씩 제 설교 듣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분은 보실까요? 84대인 클리프라는 할아버지신데 제가 은혜 집에 차를 몰고 오면 뒤에 게이트 문을 미리 열고 제가 들어올 길을 늘 기다리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에 가지 않는 한 항상 문을 열고 저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럼 제가 내리면 이분이 꼭 빔 프로젝터하고 제 컴퓨터하고 들고 들어가셔서 그걸 설치하세요. 저희 은혜의 집 IT 매니저입니다. 84인데 근데 이분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손이 떨리시잖아요. 그 IGB 그 은혜 잭을 꼼다가 막 쑤셔가지고 부셔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까지 이렇게 하셔서 좀 부서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은혜의 집에 모든 이 의자들을 정말로 이 줄자로 튕긴 듯이 그대로 의자에 줄을 다 맞추세요. 그래서 그 전날 자원봉사자들이 은혜의 집 의자를 맞추면 제가 반드시 말립니다. 그대로 두라고 흩어놓으시라고. 왜냐하면 저분이 저거를 정리하시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로 누군가에게 기여할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일이 너무 많으면 속상하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기여를 하고 섬길 때 참 행복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교회를 섬기실 때도 너무 3중, 4중 겹치기 출연은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이 재정이 없고 몸도 연약하고 하니까 그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갔는데 전날에 7분이 가시기로 했는데 당일날 되었더니 한 분은 술 먹고 취해서 못 오시고 한 분은 까먹어서 못 오시고 한 분은 주무신다고 못 오시고 한 분은 약 타러 가신다고 못 오시고 뭐 이래서 두 분만 모시고 가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주의 은혜인지 저 두 분이 주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하고 합쳐서 셋이서 주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날 사랑을 나누고 이제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해요.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저 분홍색을 입으신 분은 자원봉사자 분이신데 제하고 마음이 너무 맞는 동역자이십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 은혜의 집에 제자리에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내가 제자리는 안 갔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정말로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도와주는 집사님이신데 저 집사님과 저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최근에 캐나다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 물론 정부가 도와주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모시고 가서 여기 한두 개 교회를 좀 찔러서 그 교회의 재정을 좀 파내서 저분들 이제 식료품을 좀 사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식료품 사고 아이에게 아이스크림도 하나 물리고 우리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저분들은 아랍인만 쓰시는데 제가 영어를 하든 코리안을 하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구글 번역기 들고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데 지금 지난 한 두어 달 정도 시리아 난민들 좀 도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이 정말 예뻐요. 그 다음 화면요. 저희 은혜의 집에 와서 선글라스 하나 발견해가지고 끼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저것도 이제 제가 어느 집사님을 쓰셔가지고 돈을 내시도록 해가지고 제가 빵하고 음료수 해서 제가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라서 남한테 도와달라 이런 소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당히 독립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제 은혜의 집 식구를 위해서는 내가 구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필요하면 쓰시고 다닙니다. 쓰셔서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기를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잠시 나눈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 말씀 화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는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학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좋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 합동적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건강한 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신학은 사실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체계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 신학적인 체계가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성경에서 왔지만 또 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건데 때로는 그 시기에 따라 어떨 때는 신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성경 본문대로 못 읽고 신학에 너무 영어로 하면 이제 오버 섀도우 됐다 그랬는데 신학이 너무 세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성경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드릴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신학적인 체계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이 성경 본문 자체만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현대 21세기에 과학적 사고를 하고 배운 사람들은 학문을 할 때 대체로 과학적인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과학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가 세운 과학적 가설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이것이 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참, 진리를 말하는 방법은 이 팩트들, 정보들, 이 데이터들, 이것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엮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심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의 상상력들을 막 자극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양과 염소를 나눈 주님의 말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과 염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막 자극하셔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사실 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끝,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사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원리나 원칙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끝장내거나 복수에 불타는 증오를 내뿜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larification이라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의 끝이 되어서야만 내가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이 밝히 드러나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주관성이 너무 강해서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눈뜬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제 얼굴요. 제가 여기 계신 분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얼굴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눈뜬 장님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다 하시는데 자기는 얼마나 잘 못 사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주관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못 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만 내 자신을 아는데 말씀을 볼 때조차도 우리가 너무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마태는 오늘 25장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마지막 그분의 가르침의 마지막 클로징 가르침으로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신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갔다가 좀 있다가 해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는데 오늘 가르침은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시간에 나타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 분리,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분리와 차별이 있는데 그 분리와 차별을 위해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 그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그것이 주님의 질문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도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질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에서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분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요? 안 다녔나요? 십일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을 흘려 봤나요? 아닌가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이것이 내 성적의 90%를 좌우하는데 이제까지 이 질문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데서 나온 문제들 같아요. 주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참으로 목이 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본 적이 있느냐? 세 번째, 내가 나그네로 집이 없을 때 나를 집으로 초청해서 환영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가슴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우울증으로 만사 세상을 다 떠나고 싶을 때에 나를 돌봐본 적이 있느냐? 여섯 번째,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나를 떠나갔을 때에 나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몇 점일까요?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가본 적이 있느냐? 수요 예배를 가본 적이 있느냐? 큐티는 해본 적이 있느냐? 주일은 몇 번 빼 먹었느냐? 역사의 끝에서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그분 앞에 불러놓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심판을 하시면 저희가 대답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주님의 질문들이 그게 아닌 걸로 느껴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시적인 종말론의 영향으로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고 분명한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며 구원파들이 인기를 얻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열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입관을 버려놓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가 지금 마지막이 다 달았어요. 그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말고는 더 이상 이제 가르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클로징 가르침으로, 엔딩하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질문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모아놓으면 우리 동료 인간이 정말로 나를 필요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내 동료 인간이 공공한 처지에 당했을 때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울고 슬퍼하고 가난할 때
밴쿠버에는 오기 전에도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한 녀석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괜찮은 맥길 대학을 갔어요. 둘째는 미국에 시대를 갔어요. 근데 셋째는 엄마 집에 들어오면 엄마 눈도 안 마주치고요. 말도 하지 않고요. 제가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마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남편 없이 거의 거기서 10년을 넘게 아이들 3명 뒷바라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분은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요. 찢어지고 무너지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집을 팔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면 집을 왜 팔았냐, 어떻게 됐냐, 네 막내는 어떻게 됐냐 이런 말들이 너무 오가니까 교회를 못 가요. 여기서 보면 태평양 건너에 이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때로 부러울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우리 한국 교포들은 10시간, 12시간 여기서 하는 것을 한국에 가서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노예 계약 비슷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은 점점 캐네디언이 되어가니까 부모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캐나다만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그 아이들이 취업은 잘 될까요? 제가 연령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은퇴하셨을 만한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소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좀 있으면 있다고 남들 무시하기도 하고 큰소리하기도 하고 함부로 하지만 사실 우리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정의, 저스티스를 가져오실 것인데 그 방식은 약한 사람들을 깨고 부수고 짓밟고 정복해서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4년 정도 만에 다시 고국을 밟았습니다. 이 고국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난주에 지하철을 타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외국인이 됐어요. 뭐 표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누가 봐도 저기에 한 다문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부부 커플 아주 조그마한 아이 하나.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기차표를 이
지하철 표를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가방을 이렇게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좀 길게 빠졌어요. 근데 그 앞에 표를 티켓을 끊으신 분들이 끊으신 분이 너무 옷을 고급스럽게 엘레강트하게 너무 잘 차려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표를 끊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가방에 툭 걸려서 이렇게 살짝 넘어질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 제가 그거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 다문화 가정은 그 여자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인상으로 막 쳐다보면서 사람을 너무 천시하는 얼굴로 보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의 집이었으면 그분을 불러가지고 화장실 뒤로 모셔가가지고 우리 한 인간이 다른 한 동료 인간을 향하여 특별히 그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리고 병들고 연약할수록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아무리 많이 하고 금요기도에 많이 하고 성경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15년 만에 뵙는데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분도 생기지만 이 한 교회 내에서 앙숙도 생깁니다. 나하고 정말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대하고 태도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다 깨어진 영혼이고 아픈 영혼들이고 연약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좀 해보고 이렇게 삶을 조금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도 항상 착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악한 사람도 항상 악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악한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착각하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모쪼록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장점을 좀 찾으시고 얘기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장로님에게도 우리가 목회자에게도 우리가 평신도들에게도 그들이 이 겉옷들을 입고 포지션 이 직책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진 사람들이고 부서진 사람들이고 무너진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장로로 목사로 그냥 가장으로 엄마로 있는 것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나에게 대하듯이 하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 예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의 집에 오면 하나라도 더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의 집에 오면 내가 자원봉사를 좀 했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은혜의 집이 이분들 식사를 다 드리고 남는 것들은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 그게 없어요. 근데 주기도 전에 미리 막 챙겨가시면서 드시면서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은혜의 집에도 한날은 피자가 한 40판, 50판 배달이 됐어요. 이 피자가 40, 50판 배달이 되고 이렇게 주고 나면 피자가 몇 판이 남아요. 몇 판이 남으면 제가 대체로 하는 일들은 그 피자를 가난한 목회자 집에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몇 쪽이 남으면 저희 아이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자원봉사자 중에 한 분이 안 가시는 거 있죠. 그날 한 5판이 남았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집이 있으세요. 부자세요. 근데 안 가고 계속 거기 앉으신 거 있죠. 그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왜 안 가시나 했더니 그 한 판 가져가시려고 안 가시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날 영적으로 좀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한 판을 안 드린 거 있죠. 그분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먹는 거 가지고 참 속도 상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참 그게 우리 인간이고 영약한 거잖아요. 그분은 장로님이고 저는 목사예요.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저분한테 우리 한 판을 배달해 드려야 되겠다. 제가 드림교회에 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아니 장로님이 되셔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무례하게 했었어요. 참고로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여기 12, 3년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타이핑을 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설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읽으면 얼굴이 후끈후끈거려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했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게 참아주고 들어줬나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젊은 나이에 29, 8 되는데 새벽에 권사님들 피곤해서 막 삶이 찌들고 힘들어서 피곤해 주무신 내가 꼭 깨워서 설교 다 하고 들으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보내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거죠. 어려서 제가 그 집에 피자를 한 판 갖다 주고 아내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단순히가 은혜의 집에 오는 홈리스들만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살이 두실 찌면서 제가 은혜의 집에 4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에 감기 한 번 안 걸린 거 있죠.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꼭 시독한 감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의 집 간 이후로부터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지만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는 가운데 행복한, 정말로 행복한 드림교회 되시기를 제가 기도 제목 하나만 내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 숙여서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수를 믿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폭들이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심보가 다 고약해지고 좁아져서 맨날 남 판단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폭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집에서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지극히 작은 그 소자에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